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가 많이 오죠. 어젯밤에 밤새 비가 좀 많이 내린 것 같은데 아침에 교회 오는 길에 비가 많이 내리면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한 게 있긴 합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 같이 나눌 때가 그 엘리야 시대에 기근이 일어났다가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자, 오늘 이제 시간이 됐으니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가 되면 맑은 날씨를 주시고 또 때가 되면 이렇게 비를 주시는 그 자연을 볼 때 우리가 또한 성경에 있는 많은 내용들 비가 내리고 하는 부분을 또한 생각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를 통하여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또 개개인별로도 아주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배워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제 엘리야의 인물상과 당시 시대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아보았었습니다. 그리고 또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제 앞으로 몇 년간 우로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까지 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장면에서 조금 특이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우로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엘리야에게 직접 이야기하셨다라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엘리야가 이제 그 야고보서 5장 말씀과 이렇게 같이 참고해서 봤을 때 엘리야는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의 회개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근을 주실 것을 기도하면서 요구를 했었고요. 하나님께서 이에 대한 응답으로 온 이스라엘, 즉 당시 가나안 전 지역에 아주 극심한 기근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열왕기상 17장 말씀부터 보게 될 건데요. 오늘 성경 말씀을 좀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볼 것이니까요. 열왕기상 17장 말씀을 좀 펴놓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엘리야가 담대하게 아합 왕에게 가서 이제 몇 년간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나서 나왔습니다. 17장 이제 3절과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도피시키십니다. 너는 여기를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르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릿 시냇가는 어디냐면 혹시 제가 지도를 막 글자를 써놔가지고 그럴 수 있는데 보이시죠? 요 아래쪽에 사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예수님의 고향 근처였던 갈릴리 바다가 있잖아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부터 사해까지 이렇게 물이 내려오는데 여기가 바로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자주 얘기하는 요단강이 있고요. 요단강에서 요 갈릴리 바다 쪽에서 가까운 쪽에 보면 이 요단강으로 들어오는 물줄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요단강은 갈릴리 바다에 있는 물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일대에 있는 그 시냇가들이 같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오른쪽 그러니까 동쪽이요. 동쪽에 아주 첫 번째 정도 되는 요 강이 요게 그릿 시냇가예요. 시내 크진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요 그릿 시내도 요단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많은 물줄기들 중에 하나이고 이 요단강 주변에는 이런 물줄기들로 인해서 아주 가파른 계곡들이 형성이 많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릿 시내도 이 중에 하나인데 그릿 주변에도 이 계곡들이 많았고요. 은신처나 동굴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이쪽으로 보내셔서 엘리야가 여기서 숨어 지내게 하였습니다. 숨어 지내는 동안에 그 그릿 시내에 있는 물을 마시고 또 까마귀가 아침 저녁마다 빵과 고기를 가져다 주었어요. 그걸 먹고 지냈습니다.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죠. 어디 일 안 하고 좀 아침 저녁으로 빵하고 고기 좀 배달해주면 딱 좋은데 이거 쉽지 않네요. 성경에 까마귀가 여러 번 나오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맨 처음에 나오는 장면이 혹시 어딘지 아세요? 맞습니다. 노아 방주 때, 노아 홍수 때, 이제 노아가 처음으로 내보낸 그 새가 까마귀였어요. 근데 까마귀 안 돌아왔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비둘기를 다시 내보냈었죠. 까마귀는 아주 영리한 동물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엘리야한테 그 배달 실수 없이 택배 잘 해다 줬을 겁니다. 엘리야가 이곳에 숨어 있는 동안에 아합은 엘리야를 찾기 위해 온데 추격대를 보냈어요. 왜냐면 엘리야가 지금 와가지고 앞으로 비와 뭐죠? 이슬이 내리지 않을 거다 했으니까 저놈 잡아라 했겠죠. 그런데 이 엘리야의 고향이었던 길르앗 지역에 이 엘리야가 길르앗의 디셉 사람입니다. 길르앗은 아까 그 그리시네카 주변 그큰 지역 이름이고요. 디셉은 조그만 마을 이름이었어요. 여기 길르앗 전역뿐만 아니라 일대 그 주변국에까지 보냈습니다. 요 열왕기상 10장 10절에 보시면은 이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환경 속에서 또 까마귀를 들어 사용하시는 기적을 통해 엘리야를 아주 적절한 시간 동안 보호해 주셨습니다. 자, 17장 7절에 보시면 그릿 시냇가도 결국 마르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뭄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세상이 가뭄이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지켜주시고 먹여주시지만 세상이 가뭄이 들었을 때 우리에게도 가뭄이 오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번에는 사르밧으로 보내셨습니다. 9절에 보시면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내셨습니다. 사르밧은 어디냐? 잠깐 또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요 오른쪽 위에 엣발이라고 페니키아 그 왕이 지배하고 있던 요 페니키아가 있죠? 요 페니키아에 여기 이제 두로가 있고요. 위쪽에 시돈이 있는데 그 중간 정도에 있는 바닷가 마을입니다. 사르밧은 페니키아 지역에 있는 데입니다. 여기가 이제 그릿 시냇가로부터 북쪽으로 무려 10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요 바닷가 도시는 페니키아에 속해 있었습니다. 100km. 엘리야가 걸어서 100km 간 거예요. 요즘처럼 뭐 자동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이곳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이세벨의 모국인 페니키아였고 당연히 바알 숭배의 본고장이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가뭄이 심해서 곡식을 찾아볼 수가 없었던 때였습니다. 사르밧 성문 앞에서 만난 이 과부 역시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뭐그 가루 한 움큼 그리고 병에 든 기름 좀 전부가 다였는데요. 아, 이거 먹고 우리도 죽으려고 하고 있었다. 엘리야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그 기적적으로 이 과부와 과부의 아들을 위해 항아리에 양식과 기름을 끊이지 않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과부의 아들이 그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려주시잖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 부활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첫 번째 부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왜이 사르밧 과부에게 이러한 친절을 베풀어 주셨을까요? 사르밧 과부는 이 아들이 다시 살아난 것을 보고 엘리야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열왕기상 그 17장 24절을 보시면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이로써 내가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주의 말씀이 진리인 줄 아나이다 하니라. 아마도 이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일을 하시잖아요. 이 사르밧 과부가 분명히 하나님을 찾던 사람이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의 개인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이 선지자, 이 대언자를 보냈던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지금 온 이스라엘, 특히 아합과 이세벨에 대하여 지금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엘리야를 위해서 이들에게 그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 한참 더 남은 이 가뭄 기간 동안에 엘리야가 사실 머물 장소가 필요했어요. 아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 사마리아, 온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주변 국에까지 추격대를 보내서 엘리야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 기간 중안에 엘리야가 잘 머무르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 사르밧 과부한테 이 엘리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해 주셨다라고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이제 좀 궁금한 게 생겼어요. 왜 엘리야가 이스라엘 내 어떤 곳이 아니라 또는 다른 나라도 아니고 지금 엘리야가 그 아합과 이세벨과 지금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특히 이세벨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세벨이 뿌리를 내렸던 바알 대언자들 이 사람들과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신 곳이 어디라고요? 거기가 사르밧이고 거기가 바로 이세벨의 고향 나라였던 거잖아요. 이스라엘에서부터 상당히 먼 지역이었던 이 페니키아의 작은 도시까지 엘리야를 보내셨을까요? 성경에서 이 엘리야 나온 부분을 쭉 찾아보니까 요 열왕기상뿐만이 아니라 야고보서 나왔은 데도 있었지만 또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엘리야를 한번 인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40일의 시험을 당하신 후에 어느 안식날 자기 고향 나사렛의 한 회당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좀 인용을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누가복음 4장 24절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대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느니라라고 하시면서 25절, 26절에서 이어서 큰 기근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과부가 많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에도 엘리야를 먹여줄 수 있는 과부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그들 중에 아무에게도 보내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시돈의 도시 사렙다에 사는 한 과부여 있으며라고 하십니다. 사렙다는 사르밧과 같은 지명입니다. 이 조금 후에 보시겠지만 아합이 엘리야를 만났을 때 엘리야한테 이렇게 말해요.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냐? 아합이 지금 영적이지 않다 보니까 지금 상황 판단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지금 기근이 누구 때문에 벌어졌어요? 근데 아합은 엘리야한테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냐? 너 때문에 지금 기근이 지금 벌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이렇게 그 이스라엘에 지독한 가뭄이 들게 된게 엘리야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비단 아합만의 생각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길르앗 사람들도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3년 동안 가뭄이 들었던 게 엘리야 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특히 길르앗의 사람들은 아마 엘리야가 기도하는 것까지 봤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 그 엘리야가 기도했잖아요. 가뭄 달라고. 아마 그걸 보고 엘리야가 이 가뭄을 달라고 기도까지 했어. 그러니까 이거 엘리야 탓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합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바알 숭배를 하고 있다라는 그 죄를 보지 못하고 가뭄 탓을 엘리야라고 하는 그 특정한 그리고 자기들이 잘 알고 있고 친숙한 사람에게 탓을 돌립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어떤 대언자도 자기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하느니라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이유이기도 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인정받지 못하신 것과 엘리야가 길르앗에서 인정받지 못한 그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큰 의미상으로 엘리야도 이스라엘 좀 좁게 보면 길르앗에 있기가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저 멀리 페니키아까지 보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열왕기상 18장으로 넘어오시면요. 무려 기근이 3년 반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이 3년 반이라는 숫자는 열왕기상에는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아까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것과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3년 6개월, 3년 반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때가 되어서 아합에게 이스라엘로 아합에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아합에게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사마리아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가는 길에 오바디아라고 하는 그 왕의 진읍을 다스리는 사람을 만납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언젠가 오바디아가 그 성경 오바댜서를 기록한 그 오바댜와 동일 인물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요거 지금 어제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좀 찾아보니,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더라고요. 그 동일 인물일 수도 있다, 또는 동일 인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당시에 아합 왕의 집을 다스리는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오바댜를 통해서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7절에 보시면 아합이 엘리야를 보자마자 네가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냐라고 말을 합니다. 아합은 아마 엘리야를 이때 처음 만난 거예요. 17장 1절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제 앞으로 수년 동안 우로가 내리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는 아합이 뭘 직접 만나서 한게 아니라 아마 누군가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이 엘리야는 자기를 잡으려고 3년 동안 다녔던 이왕 앞에서 거침없이 말을 막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큰 제안을 하나 합니다. 바알의 대언자 450명과 또 작은 숲의 대언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나오라고 요구를 하고, 20절에 보면 아합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사람을 보내어서 갈멜산으로 오라고 하는데, 이것도 엘리야가 그렇게 좀 해달라라고 제안을 한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엘리야가 요구를 해서 이 바알의 대언자 450명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멜산으로 모이게 됩니다. 갈멜산은 어디냐? 지도에서 보시면 갈멜산은, 자, 제가 이스라엘 아합이라고 써 있는 요 지역에 요 뒤쪽에 보면 여기가 사마리아가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다 있고, 아까 그 뭐죠? 그릿 시내가가 요요 바로 여기 전쟁 글자 써 있는 요 지역이에요. 여기 있다가 한 100km 정도 떨어진 사르밧으로 갔다가 지금 아합왕을 만나서 여기 예스르엘, 당시 아합왕의 궁궐은 예스르엘에 있었습니다. 그 예스르엘 나봇의 포도밭 기억나시죠? 그 나봇의 포도밭이 예스르엘 아합왕 궁궐 바로 옆에 있었던 데예요. 여기로 와서 다 불러. 이렇게 했다가 갈멜산은 페니키아 바로 아래쪽에 여기 뾰족한 지역이 있어요. 바로 여기 아래에 있는 여기 갈멜산이 여기입니다. 여기예요. 이 갈멜산으로 부르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모였어요. 작은 숲의 대언자 400명은 오지 않았지만 바알의 대언자 450명과 많은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러자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입장을 분명히 해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처음에 머뭇거렸겠죠. 그래, 한번 보자. 누가 이기나 보자. 일단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백성들에게 이제 정말 누가 참된 하나님인지 엘리야가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엘리야는 바알의 대언자에게 이렇게 불을 보내와서 누구의 신이 불을 보내와서 소를 확 태울 수 있는지 대결을 제안합니다. 이미 그 게임의 법칙은 엘리야 손에 올라와 있었고요. 이 시점에서 바알의 대언자가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안 해. 이거 우리한테 불리한데? 이렇게 할 수가 없었죠, 그쵸? 예, 그래서 바알의 대언자들은 뭐 자기들이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그 이제 대결에 시작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항상 이 당시가 어떠한 상황이었는지를 항상 생각해보고 이렇게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 엘리야가 바알의 대언자들을 450명,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모아놓고 또 그보다 더 많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게, 엘리야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이었을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의 대언자들이 이세벨의 손에 다 죽어가고 있었어요. 발견되는 즉시 거의 뭐 현장 처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알의 대언자들만이 영화를 누리고 있었고요. 또 왕의 집을 다스리던 오바댜, 아까 그 사람? 이 오바댜는 주의 대언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몰래 50명씩 그 동굴 두 군데에다가 해서 100명을 나눠서 빵과 물을 정말 아무도 모르게 몰래 먹이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페니키아 공주 이세벨로 인해서 이렇게 참담하게 주의 대언자들이 권능이 땅에 떨어진 이 시대에 엘리야가 지금 왕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대결을 신청한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데에는 아마 오랜 가뭄이 그 역할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오랜 가뭄으로 인해 아합 왕과 베엘의 대원자들도 엘리야의 도전을 거절하지 못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바알 있잖아요. 바알. 바알은 농경신이에요. 농경신이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당연히 비를 내리는 겁니다. 바알이 원래 바알이 진짜 제대로 된 신이었으면 바알이 할 일이 비를 내리는 거예요. 근데 비를 지금 3년 반 동안 못 내리고 있었던 상황이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가 이 바알 믿는 게 맞아 이렇게 반신반의를 하고 있었던 시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이것들을 위해서 3년의 시간을 이렇게 예비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비가 오지 못했던 이 3년의 시간 하나님께서 비가 오지 않도록 하셨죠. 이 시간은 폭풍과 비의 신인 이 바알에게 참 체면을 구기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백성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바알이 정말로 살아있는 신인지 아닌지를 구별해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야고보서 5장 말씀과 더불어 봤을 때 엘리야가 이스라엘에 기근이 오도록 기도했던 것은 비록 그 기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굶어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원했던 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영적으로 깊게 병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합의 회복을 위해서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3년 반의 기근의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잘못 섬기고 있는 이 바알 신의 실체에 대하여 깨닫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니, 농경신이라면서 폭풍과 비를 내려주는 신이라면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고 있었을 거예요. 자, 26절에 보시면 바알의 대원자들이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소리도 지르고 껑충껑충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바알을 불렀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조금 옆쪽에 앉아있던 엘리야가 막 놀리기만 했어요. 엘리야의 조소만 들어가자 오후 내내 더 열심히 바알을 불렀습니다. 막 자기 몸에 상처도 내가면서 더 목소리 높여서 불렀습니다. 그래도 아무런 소득도 없이 저녁이 되었습니다. 31절을 보시면 이제 엘리야가 일어서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의미하는 돌 열두 개를 취해서 제단을 좀 보수를 하고요. 어떤 속임수도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는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단 주위에 도랑을 파서 물을 세 번이나 가득 부었습니다. 지금 시합이 뭐라고요? 불을 내려서 그 소를 태워버리는 건데 하나님은 이렇게 해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야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예전에 기드온이나 다른 대원자들이 했던 것처럼 물을 가득 채워 넣었습니다. 엘리야는 36절과 37절에 간단한 기도를 드리자 그 바알의 대원자처럼 하루 종일 뛰어다니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간단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곧바로 하늘에서 불을 보내셔서 희생물을 태웠고 도랑의 물까지 모두 말려버렸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왔을 때 이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 장면을 보자 마음을 바꿔먹었습니다. 39절을 보시면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는 얼굴을 대고 엎드려 이르되 그분은 하나님이시로다.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외쳤습니다. 백성들이 마음이 돌아선 것을 확인한 엘리야는 그 여세를 몰아 어떻게 했겠어요? 바알의 대원자를 붙잡으라 라고 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거예요.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요. 바알의 대원자가 온 이스라엘과 그 페니키아에 권세를 휘두르고 있었고요. 이세벨이 주의 대원자들만 보면 즉결 처형도 허락할 만큼 기세가 등등하던 시절에 엘리야가 바알의 대원자를 사로잡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렇게 450명의 대원자들이 모두 붙잡혀서 근처에 있는 시냇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아합 왕도 이세벨은 여기 없었어요. 아합 왕은 와 있었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전개될 줄은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곧 많은 비가 내릴 것이다라고 말을 했고요. 실제로 아합이 아직 갈멜산 부근에 머무르고 있을 때 많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을 어떻게 이 450명의 바알의 대언자들처럼 어떻게 해버렸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엘리야는 이 아합 왕을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갈멜산에서 한 20km 정도 떨어진 예스레엘까지 직접 아합 왕을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려서요. 당시에 갈멜산 인근에 계곡들이 다 잠기게 됐어요. 그러자 잘 알고 있던 엘리야가 아합왕 먼저 말을 달려서 아합왕이 뒤따라오게 이렇게 인도를 해서 예스레엘까지 잘 달릴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스라엘 온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을 것이고요. 자기 돌아가서 정말 누가 참된 하나님인지를 아마 말을 했을 것입니다. 핵심적인 이 바알의 대언자 450명은 이제 몰살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기억하시나요? 엘리야가 처음에 아합 왕에게 바알의 대언자 그 450명 외에도 원래 작은 숲의 대언자 400명도 같이 부르라고 했었는데 이 400명은 안 왔어요. 400명은 안 왔습니다. 이 400명의 사람들은 아직 건재했고요. 이 작은 숲의 대언자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그 이세벨의 상에서 같이 먹고 마시던 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오지 않았고 살아남았고요. 그 다음에 권력은 여전히 이세벨에 있었습니다. 19장에 들어가서 보시면 남편 아합으로부터 이제 일들의 전말을 전해 들은 이세벨이 격노하여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의 생명과 같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내일 이 시간까지 경고를 했습니다. 이 그들이란 물론 그 죽임을 당한 450명의 바알의 대언자들이었으므로 이 말뜻은 엘리야 너도 정말 하루 안에 내가 죽게 할 거야라는 경고였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그렇게 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세벨의 독기찬 경고에 겁을 먹고 그날 바로 도망쳤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엘리야는 지금 갈멜산에서 엄청나게 담대하게 사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소와 그 주변에 있는 물웅덩이를 다 불태워버릴 만한 엄청난 불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라는 것을 정말 확신할 수 있겠어요? 엘리야는 450명의 바알의 대언자들과 싸우면서 그것들을 확신하고 있었고요. 조금의 일말의 그 의심도 없이 하나님께서 정말 불태워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던 그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의 경고 한마디에 겁을 잔뜩 집어먹고 그날 바로 도망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디까지 갔겠어요? 어디까지? 자, 부엘세바까지 갔습니다. 부엘세바 익숙하시죠? 부엘세바가 어디냐? 다시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엘리야, 요 전쟁이라고 써있는 요 지역, 여기 그릿 시내가에 있다가 사르밧에 갔다가 예스르엘에 와서 아합왕에게 모아주세요. 해서 여기 갈멜산에서 이제 큰 기적이 있었고요. 여기서 그 450명을 몰살한 뒤에 어디? 부엘세바. 부엘세바는 저 남쪽에 여기입니다. 이 지도에 부엘세바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세벨이 얼마나 무서웠길래 여기서 여기까지 그냥 바로 도망쳐서 내려왔습니다. 정말 무서웠나 봐요. 엘리야가 이렇게 도망칠 정도니까. 이 부엘세바에서 자기 종을 남겨두고 부엘세바까지는 그 자기 종을 데리고 갔어요. 그 개역성경의 사환, 이라고 되어 있는 자기 종을 여기까지 데려갔는데 지금 엘리야의 마음은 여기도 불안해요. 지금 내가 여기서도 살수 없겠다 생각해서 이 사환을 데리고 다니니까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사환 넌 여기 있어라 하고 자기 혼자 더 도망칩니다. 더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제 광야에 들어섰고요. 19장 4절을 보시면 로뎀 나무 아래에서 이제 탈진을 해버립니다. 너무 도망쳐버렸어요. 내가 이세벨의 손에 죽느니 하나님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충분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이제 충분합니다. 할 거 다 했어요. 저 죽여주시옵소서. 죽여주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때가 갈멜산에서의 그 승리로부터 뭐 며칠 지나지도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요 며칠 사이에 엘리야는 도망치는 데 바빠서 갈멜산의 승리를 까맣게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갈멜산에서의 승리는 사실 이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회개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전했던 사건이었고요. 이스라엘 전역에 걸친 큰 기적이었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 생각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셔도 내 생명은 못 지켜주실 거야 이러면서 죽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낙심했어요. 엘리야는 낙심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낙심했던 이유에는 교만이 있었어요. 갈멜산의 승리로 인해서 이 엘리야는 조상들은 하지 못했던 이 종교개혁을 자기는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큰 승리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여전히 살아있고 자기가 여전히 초라하다는 것을 보고 낙심을 했던 것입니다. 엘리야의 입장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엘리야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엘리야보다 훨씬 더 연약한 우리의 입장에서 엘리야를 이 구약 성경의 아주 먼 곳에 있는 그냥 휙휙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엘리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고도 남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엘리야는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조금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이세벨의 건재함을 보고 많은 절망을 느꼈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엘리야 스스로 하나님의 그 기적 일들과 함께 엘리야가 스스로 했던 일이 이스라엘에 이제 새로운 믿음의 씨앗들을 많이 뿌렸던 거예요. 그 갈멜산에서 일어났던 기적들을 본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자기 고향으로 직접 돌아갔습니다. 약담한 엘리야의 눈에는 이것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너무 낙담한 나머지 엘리야는 주의 대언자로는 자기밖에 남아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텐데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저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 보시면 불과 며칠 전에 오바데아가 몇 명을 숨겨놨다고 했었죠? 100명이 있어요. 그리고 또 자기가 그 갈멜산에서 한 기적을 보고 백성들이 그분은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두 번이나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엘리야는 그 고백을 듣고 용기를 내서 저 바알의 대언자들을 잡아라 라고 명령을 했던 것이고요. 이미 이스라엘에는 대언자들이 남아 있었고 또 씨앗이 뿌려져서 그 믿음이 조금씩 이미 생기고 있었던 시점인데 낙담한 엘리야에게는 그것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엘리야는 그곳에 남아서 하나님께서 이세벨로부터 못 지켜주셨겠어요? 지켜주실 수 있으신 분이었어요. 다음 시간에 볼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십니다. 엘리야는 이 이스라엘과 갈멜산 인근에 남아서 오히려 이들을 먹이고 양육을 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호렙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셨을 때 엘리야는 나는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국엔 실패했고 저만 살아남았어요 라고 항변하는 엘리야에게 이 부분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호렙산 이야기까지 제가 준비를 했는데 시간은 좀 많이 갔으니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엘리야는 자신이 그 하나님을 향해 열정적이고 최선은 다했지만 결국 불가능한 일이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나마 내가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엘리야를 가르치시기 위하여 호렙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엘리야가 경험한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셨어요. 하나님은 엘리야의 은밀한 기도를 통해서 온 가나안 지역의 기근과 또 3년 반 뒤에 폭우를 주셨고 응답하셨고 갈멜산에서의 엄청난 기적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엘리야가 은밀하게 혼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전 지역에 해당하는 곳에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이루셨습니다. 낙담한 엘리야에게는 매우 개인적이고 또 그 소정의 호렙산 교육 과정을 통하여 회복시키시고자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정말 거대하세요. 그래서 이 온 나라 만국을 움직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주 미세해서 우리의 삶, 엘리야의 그 마음 하나하나를 고치시고 또한 동시에 우리 개인의 삶에 아주 깊이 관여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자, 다음 시간에 호셉산에서 엘리야를 다루시는 개인적으로 갈멜산에서 막 이런 거 아니고요. 이제 개인적으로 엘리야를 다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엘리야가 경험한 이 놀라운 하나님을 또한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기로 원합니다. 주님, 비록 우리가 이 당시처럼 기근이 일어나고 또한 엄청난 폭우가 또 쏟아지고 그리고 많은 주의 대적 들과 싸우는 일들 그러한 기적들이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미세하게 나를 가르치시고 주의 그 은혜 가운데서 나를 먹이시며 까마귀와 또한 천사들로 빵과 물과 고기를 먹이시는 그 주님의 손길들 가운데에서 참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가기로 원합니다. 주님 엘리야를 통하여 엘리야가 비록 우리와 동일한 성정이었지만 또한 이러한 큰 일들을 할 수 있었던 엘리야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더 배우고 또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한 걸음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로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